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활동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분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심으로 그 마지막 예언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말라기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언약의 사자, 우리말 성경은 언약의 사자를 계약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람을 먼저 보내서 길을 닦게 하시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보통 왕의 행차에는 사전에 예고가 있고 신하들이 먼저 사전 답사를 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오기 마련인데, 홀연히 갑자기 왕이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는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쌓고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에 의한 말씀 부흥 운동도 경험을 했지만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제사장들은 부패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과 백성들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했고 또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그런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읽으면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은 지극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몰락 같은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영적 상황을 책임지는 제사장 계층이 타락하니까 그 악 영향이 온 백성에게 미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할 영적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한국교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의 광야에 이리들에게 남겼느니라. 첫째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며 마치 한 번도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화는 사랑의 식은 연인들 사이에서나 오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인데 사랑해 자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한번 대봐 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를 편애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로 치사한 일이더라고요. 사랑을 부모가 해주면 자녀들은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지 구태의연하게 내가 이거 해줬어 저거 해줬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심각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주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희 형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애하셨다. 이 편애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애시당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자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의 후손들처럼 저주받은 에돔 백성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자손 에돔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제사장들의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니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재물들이 오면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챙기고 별로 좋지 않은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말라기서 2장 13절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것이 무척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니까 대강대강 훔친 것 중에서 병든 것들 중에서 재물을 드리면서 코웃음을 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연 이런 재물들을 받으실 것인가? 결코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재물을 너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너희가 눈이 멀었느냐? 여기 누구 중에 제발 성전문을 닫고 제사 드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십일조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일조란 무엇입니까? 십일조는 단순히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뚝 잘라서 세금 내듯이 그냥 내는 것입니까? 십일조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 야 나는 너가 주지 않아도 나는 풍족하다 그러니 다시 가져가라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만은 받겠다 하면서 10분의 1만 떼고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십일조를 해야 합당한데 그런 마음 없이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하나님이 왜 10분의 1을 떼라고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십일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일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하나님 왜 간섭이냐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주권 의식도 상실이 되고 결국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십일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십일조 생활을 안 하니까 그 정신이 계속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서 온 나라가 십일조를 안 하는 도둑질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쉽게 쉽게 이혼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셔서 두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혼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젊어서 결혼한 그런 짝보다 더 유능하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혼을 금하신 것이죠. 이혼이야말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얻어맞아도 그 환부가 옷에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그 모든 가정폭력과 학대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간통, 간음, 이런 것 같은 결혼을 귀하게 어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의 주 요인이 뭡니까? 간통, 간음, 이 대부분입니다. 가정파괴도 그렇습니다. 폭력, 이혼,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서 맞이한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풍조가 비단 그 당시만의 문제였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심판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심판 이전에 구원과 회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잘못된 사람들을 징벌하고 악인을 멸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더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누가 그분의 오심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자, 첫 번째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서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그분의 신성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했죠. 그랬더니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군인들이 곧바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왜 쓰러졌을까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확 드러났을 때 그들은 뒤로 확 나자빠지면서 주님께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신성을 느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신성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압도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단계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이런 압도적인 신성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예배 가운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와서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신성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해 주십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세탁물을 세탁하듯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자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위 자손들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재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재헌신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의 로마서 12장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결코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성령의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우리의 모든 부위를 다 각을 떠서 쪼개고 잘라지고 나눠져야 진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정욕이 죽고 욕심이 죽고 또 모든 야망과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내가 죽은 상태입니다. 제물려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현무경으로 우리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 자아가 없어요. 대신 거기에 예수님께서만 사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와 세상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책 많이 읽고 또 지혜롭고 지식 많이 쌓아진다고 분별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헌신자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정말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 마법사들, 가늠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착취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파는, 속이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심판 때의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야곱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때에 소멸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들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은혜요, 또 구원의 특권이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기대하고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심판 때까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오셔서 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즐거워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캐롤도 부르고 카드도 보내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정말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라고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과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신약시대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더 강력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확실히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안에는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